TV의 여행수다 TV파기.
세상 공부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PD고요.
네, 하승주입니다.
네,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 연일 진짜 앞으로 향후 한 5년 안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의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나 우리 여행수다에서 출발한 우리 탁수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나면 점점 할 거리가 없어지는 무엇보다도 아니 뭐 우리가 뭐 재밌게 먹고 놀고 하는 걸로 사는 게 낙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낙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죠.
동네 카페 알바라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좀 우리의 숨통을 튀어줬던 게 가까운 나라들인데 그중에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동남아 같은 데는 뭐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나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유럽 이런 데 가기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 그러면 동남아나 갔다 오자 뭐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곳들이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더 좀 어려워진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뭐 제일 첫 번째 허들이 생겨버린 게 이제 비행기 값이 돼버렸죠.
네.
항공권 값이 이제 뭐 유리할증료 이게 뭐 100% 200% 이렇게 오른다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최근에
네.
미국 가는 비행기 표 값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예.
뭐 7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왕복으로
비즈니스 뭐 이런
아니 아니 이코노미로
이코노미가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오.
엄청 비싸다 할 때도 250, 300 이러면 미국 가는 게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700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뒤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이 제일 격심하긴 하지만서도 동남아 쪽도 지금 항공료 장난 아니고 거기다가 저기 동남아에 가는 제일 큰 거는 일단 그쪽 동네가 이제 아름답고 뭐 먹을 거 많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훨씬 저렴하다.
체감 물가.
예,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였었는데 특히 태국. 태국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체감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태국 쪽으로 가기 힘들어졌다 하는 게 사실 전 반년 전부터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냥 한 길로 흘렸죠. 뭐 내가 뭐 거의 당장 놀러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뭐 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 조마조마하게 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국 그러면은 바트화가
그렇죠.
뭐 물론 동남아의 여타 화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나라 자체가 조금은 뭐 나름 그래도 동남아시아 미국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동남아시아 맹주다. 물론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싫어하겠지만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바트화도 뭐 다른 동남아시아 화폐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환율이 높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점점 바트화의 가치가 올라간 바트화가 점점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트화가 비싸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원화를 많이 줘야 바트화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놀러 간다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트화의 가치가 높아진 특히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바트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외화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외환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달러를 통해서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낮아지고 달러화 대비 바트화 가치는 높아지고 이러니까 서로 곱하기가 되어버리잖아. 이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트화를 사는데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같은 나라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달러 환율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치.
네팔 루피도 달러 환율이 안 좋아졌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기 물가는 별로 안 변했는 걸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곤 했는데
네.
태국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가는데 일본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엔화 환율이 나락을 가는 바람에 원화랑 엔화가 둘 다 나락가니까 둘이 비슷해. 근데 반대로 태국은 바트화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밑으로 까지고 태국은 위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태국 관광이 아주 하드해지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흘러들었다가 최근에 이 뉴스를 다시 보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파보게 되었습니다. 자, 태국 바투화의 가치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바투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야 돼. 이 말은 바투화 가격이 비싸진다는 말이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바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트를 계속 사모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바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국 바투화를 계속 바꾸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쉬운 예는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 적자 이게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환율이 지금 이제 한탕 날아갔다 지금 이제 꽤 안정적으로 됐죠. 1500원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원화 환율이 밑으로 까지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지금 현재에서는. 왜? 삼성전자 저기 반도체 파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다 그냥 뭐 반도체 갖다 쓸어 붓고 있는데 이게 판돈을 다 달러화로 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원화로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뭐 월급도 주고 뭐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고 뭐 보너스를 주네 마네 이런 건 다 하려고 그러면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뭐 역대 최고치로 빵빵빵빵 치고 있고 그러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달러화가 엄청 밀고 들어와가지고 달러화는 흔해지고 그 달러화를 가지고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별로 안 오르고 있어. 뭐 오르기는 커녕 뭐 몇 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왕창 떨어져 있죠. 이것도 원화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더 이상해요. 일단 태국 무역수지 그러니까 상품 주고받고 하는 거 수출 수입하는 거는 적자예요. 그런데 태국은 서비스 수지, 즉 태국은 관광. 예, 관광 이걸로 해가지고 흑자를 엄청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 수지 더하기 서비스 수지 합친 게 이제 경상 수지라고 그러는데 경상 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처럼 막 연간 1000억불을 내네 뭐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니고 옛날 코로나 때 왕창 적자 났잖아요. 네,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다 그걸로 박살이 났었는데 태국도 그때 박살 났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이제 풀리면서 약간 흑자가 된 수준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트화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유가 뭐야? 그러면 나라에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상품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서비스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관광이니까 태국은 관광이니까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약간 흑자인데 그 외에 나머지 태국에 투자가 많이 몰리면 태국에 달러화를 돈 들고 사가지고 태국에 막 공장 짓고 뭐 태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태국 내로 달러화가 많이 밀려 들어가니까 바트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태국이 뭐 그렇게 투자처로 아주 유망받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태국이 뭐 무슨 뭐 AI로 뭐 큰 걸 터뜨렸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남아시아에서 산업 그러면은 베트남을 먼저 생각하지.
그쵸?
태국을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요.
베트남 또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딱 그 정도인데 태국은 그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지금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 태국의 미래가 엄청 밝아서 사실 뭐 그렇지도 않잖아. 동남아가 사실 예전만큼의 그 정도의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뭐 사실 태국 입장에서도 제일 후달리는 일이야. 자국 내에 통화 가치가 이렇게 바트화가 올라가면 당장 제일 큰 타격 받는 게 관광이잖아.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국에 못 오게 됐어. 아니 우리나라 바트화 가치가 낮아져야지 우리나라 많이 놀러 올 텐데 이렇게 높으니까 큰일이다. 왜 이러느냐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 뉴스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으로 꼽히는 게 금이래요. 금. 금? 금이 왜? 그러니까 금값이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한 세 달 올랐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까지 금이 막 오르고 나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만서도 태국도 금을 매우 좋아하는 동네이고 이렇게 금값이 오르니까 그동안에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금을 아이고 이렇게 값이 좋으니까 얼른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지 금을 많이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금을 팔면 그 금값은 다 달러화로 결과적으로는 달러화로 다 들어올 거고 그걸 다시 바트화로 바꿔서 태국 내에 써야 될 테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 금 거래가 많기도 많았어. 그리고 태국에서 실제로 팔리기도 많이 팔리기도 했고. 자, 이걸 들으면 조사하고 그렇게 나오고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틀리진 않았겠지 그 조사가. 근데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금값이 오르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지. 이제 이게 정점이다. 끝물이다.
그러네.
예. 이제 팔자. 이런 사람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것 같으면 계속 들고 있지. 이게 꺾여가지고 내려간다 그래야 팔지.
예. 아직 안 내려갔잖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태국 바트화가 빵빵빵 올라갈 때 금값이 계속 빵빵빵 올라갔어.
계속 올라갈 때 파는 건 저뿐이에요. 그 LIG 들고 있다가.
아이 그래도 저기 삼성전자 버티고 버텨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먹고 팔았잖아. 아이 그 됐지 뭐.
고양이 병원값 하느라고 빨리 팔 수밖에 없었어. 네.
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이유는 되지만 뭐 결과값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뭐 틀렸을지는 않지만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에서 금이 많이 팔렸다는 건 사실이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누가 팔았느냐. 아니 여태까지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던 태국 어린이들의 백일 반지를 팔아서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세히 이제 그 태국 내에서도 그렇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지하자금이다.
오.
지하자금. 특히나 범죄단체들의 네. 이 블랙머니들. 이거의 자금 세탁 수준으로 수단으로 태국의 금 거래 시장을 활용을 했고 그래서 금을 태국으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태국 금 거래 시장에서 파는 거야. 이러면은 태국에서 파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단체들은 이걸로 해놔가지고 딱 자금 세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수요가 매우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딴 데도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야.
캄보디아에서 금이?
어.
오.
캄보디아에서 금이 나왔다. 아니 뭐 캄보디아 사람들 금을 좋아하긴 하겠지만 캄보디아도 뭐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서 이렇게 금이 나올 리도 없고 많이 나올 리도 없고 그걸 요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팔아대고 이런 일이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했으면 당장 생각나는 게 그 캄보디아의 단단한 범죄 조직들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납치해가고. 그 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 납치해간 게 아니죠. 뭐 거의 뭐 아시아 전역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캄보디아 이제 시골 동네 가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폰사기 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 조직들이 벌은 수익을 뭘로 돈 세탁을 하느냐. 금이다. 근데 이 금으로 돈 세탁하기에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냐? 태국이다.
태국이었다.
네. 실제로 태국이 이 금 거래 시장도 꽤 크고 그리고 이거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감시만 이것도 좀 허술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수단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죠.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불법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동남아에서 도박 제국으로 유명한 마카오 같은 데도 마카오의 도박 시장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미 라스베가스는 뭐 몇 배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뭐 라스베가스보다 마카오가 더 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섯 배, 여섯 배 이상 마카오 더 큽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 중국 부자들이 도박을 많이 한다? 아이고 물론 당연하지. 근데 중국 부자들이 언제는 도박 안 했나? 이렇게 된 거는 중국 내부에서 있었던 돈 세탁의 경로로 마카오가 활용됐었다는 이런 추정이 매우 확실합니다. 막 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불법 자금들이 태국으로 왕창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나가는 걸로 해서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즉 태국의 바트화가 높아진 것은 건강하게 만약에 바트화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아주 좋죠. 태국이 뭐 상품을 태국에서 이 초대형 저기 수출 상품이 생겼어. 갑자기 태국에서 스라라차 소스를 넘어서는
스리라차.
스리라차인가요? 네. 이런 게 터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태국 소스에 막 열광한다. 똠양꿍을 갖다가 비비고처럼 포장해서 팔았더니만 전 세계에 똠양꿍 열풍이 퍼졌다. 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사실은 없다. 그러면 그 외에도 또는 뭐 태국에다가 엄청나게 외국인 투자가 밀려 들어온다. 이것도 아니다. 결국 사실 지금 현재 조사가 뭐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태국 당국도 그렇고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거 왜 저러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나와 있는 제일 큰 유력한 이유가 금을 많이 팔아서 그래요.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어떤 나라들은 이게 뭔가 물가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환율만 너무 높아. 막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러시아,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원 수출을 많이 한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자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달러 유입은 많이 되고.
그렇지.
뭐 별 볼일 건 없. 별 볼일 있는 그런 경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가 기본빵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국의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는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를 기준으로 가지고 그 나라 돈을 또 사는 거니까 돈 자체는 이 환율이 너무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 태국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자원이 많은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자원이 많이 생겼다. 어떤 자원이 많이 생겼냐? 불법으로 유입된 금이 갑자기 거의 태국에서 막 팔기 시작하면서 마치 태국이 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원인은 뭐 계속 조사를 하겠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아, 이 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원인은 태국 당국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뉴스에 나온 걸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럼 그렇게 불법 자금들이 태국으로 계속 밀려들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태국 경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국 입장에서도 당장 이거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해서 바토화 때문에 태국 관광객이 안 오는데.
그렇지.
태국 입장에서도 이걸 당장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할 거고.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자, 우리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죠. 탁피디님이 세계적인 헤지펀드 운영자야. 조지 소로스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투자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투자할 거리,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아, LIG나 다시 사고 싶다.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그게 뭔지 그리고 현재 너무 비싸게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팔고 싸게 팔리는 건 사. 요게 헤지펀드든 뭐든 모든 투자의 기본입니다.
야, 그 간단한 걸 못해가지고 이러고 사네.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옛날 헤지펀드들이 했던 게 뭐냐면 파운드화가 왜 이렇게 높아? 파운드화는 너무 높아. 대신 저기 너무 비싸게 팔리고 상대적으로 해서 프랑스의 프랑이라든지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런 건 너무 싸. 그래서 엔화로 사서 파운드화로 팔아. 이러면은 양빵으로 먹는다는 거야. 앞으로 엔화는 더 비싸질 것 같고 파운드화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은 양빵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소로스라고 그러면 무슨 전략을 취하겠느냐?
아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전문 용어로 이제 환치기.
환치기죠.
환치기.
예. 이 환치기를 아주 거대 규모로 국가 단위로 하는 거죠. 그 국가 단위로 한다 그러면 한국의 원화는 어떠냐?
저평가도 있죠.
너무 싸. 이거 좀 이상하게 너무 싼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엄청나게 판다며. 앞으로도 뭐 이걸로 해서 뭐 영업이익만 뭐 100조, 200조, 300조가 나온다며. 그렇게 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화는 앞으로 오른다에 베팅을 하고 반면 태국의 바트화는 지금 현재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품이다.
거품이다. 그러면 내 같으면은 원화를 사서 바트화를 파는 전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화는 앞으로 높아질 거니까 거기서 먹고 바트화는 낮아질 거니까 거기서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양방으로 다 먹는 거죠.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너무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에 들어서 드는 공포가 밀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97년입니다.
아, 외환위기.
우리한테는 IMF 외환위기로 네.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때 있었던 외환위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트화 위기라고 부릅니다.
아, 그걸 촉발시킨 게 바트화였군요.
예. 그때도 바트화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한 방에 팍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바토가 무너지니까 옆에 있는 동남아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한국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게 그게 IMF였거든요.
그게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군요.
네네네. 어. 그 연쇄 반응이 그때는 왜 일어났느냐. 그때 당시로는 1997년이니까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자금들이 아 이거 일본에서는 도저히 뭐 못 살겠다. 해외 투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로 막 쏟아져 나갑니다. 그게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야? 동남아잖아. 그리고 그 이전까지 동남아에서 성공도 많이 했어요. 동남아에서 뭐 소니니 뭐 산요리 이런 데 저기 조리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팔으니까 일본보다 훨씬 싸게 만들었고 뭐 품질도 괜찮네. 이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동남아에 투자가 아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일본 자금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동남아에 화폐 가치가 높은 수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199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드디어 힘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외국에 뭐 할 것도 없다. 점점점 빠져나가고 그때 뭐 고베 대지진 이런 거 터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일본에 복구 자금 이래가지고 빨리 돈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이런 거 등등등이 겹쳐져가지고 일본 자금이 동남아에서 돈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어? 갑자기 여태까지 일본에서 싸게 빌리던 자금이 말라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여기서 태국에서도 어? 긴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태국 중앙은행도 자기 자국 환율 방어하려고 방어 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만세 부르고 그다음부터 태국 바트와 같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이게 됐던 게 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종금사라고 있었습니다. 종합금융.
종합금융사 있었죠.
예. 네. 거기 저기 우리 대학 졸업할 때 제일 학점 좋고 똘똘한 애들 다 굴러갔었거든. 왜냐하면 거기가 장사가 좀 쉬웠어요. 외국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였거든. 그게 종금사였어. 외국에서 싼 금리로 빌려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높은 금리로 빌려줘. 이걸로 해서 여기 금리 차를 갖다가 먹는 거였었는데 외국에서 돈이 딱 끊기고 나니까 아, 이제 더 못 빌려주고 이제 빌려준다 이제 갚으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만기 연장을 좀 해주십시오. 아 만기 연장도 안 됩니다. 이거 되면서 그 외국에서 더 만기 연장까지 안 해준 이유가 뭐냐? 동남아에서 다 망가졌거든. 동남아에서 망가져 놓으니까 한국도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다 끊겨버린 거예요. 이거였었는데 그로 인해서 동남아는 거의 10년 이상 경제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고. 동남아에서 결국 선진국으로 부상한 국가가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등등의 베트남은 그때는 아니었지만서도 이런 동남아의 꽤 유명한 유망한 국가들이 다 망가졌어요. 자 지금 현재 태국의 바투화를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 결코 건강한 뭐 자국 내 산업이 빵빵하라든가. 자국 내에 경제 전망이 너무 좋아서 성장률이 빵빵 치고 있어서 외국 자본이 막 밀려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원인도 부르면 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런 게 이유라잖아요. 그게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 거야. 이거 올라갔던 거에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태국에 들어왔던 금융기관의 이제 불법 자금들이 이제 다 털고 나가자. 이제 여기서 돈 세탁 더 이상 안 되겠다. 딴 데서 하자. 라고 해서 돈 빼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엄청나게 큰 헤지펀드들 이런 고래 같은 놈들이 기회를 보고 있다면 어떡할까. 이러면 바트화가 한꺼번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뇌관이 돼가지고 네. 새로운 어떤 금융위기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옛날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올라가지고 아주 쉽게 연상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면서도 한번 자라보고 엄청 놀랐는데 이거 소뚜껑 이것도 자라하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충분해요. 아니 지금 뭐 태국에 뭘 보고 이렇게 태국 바트화를 계속 사겠어? 이 얘기를 하면 앞으로 네 같으면 하승주 네 같으면 바트와에 오른다 이걸래 내린다 이걸래 나 같아도 내린다 이걸겠어. 나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서도 아 그런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더 큰 규모로 나중에 이 또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환 공격 이런 걸 갖다가 이걸 하면은 옛날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떨어진다 이 베팅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먹을 수 있는 양의 크기도 높아지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환공포네. 환공포.
네, 환공포가 네. 이제 사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금 현재 이걸로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럼 한국도 옛날 97년 동남아 외환위기의 끝으로 한국이 왔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사실 한국까지는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도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적 경쟁력 이것도 뭐 거의 세계 탑이라 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뭐 외환위기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태국이나 동남아들도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의 경제 협력이 대상이 되는 나라들인데 그쪽도 내가 위기에 빠지고 뭐 아 난리 났네 뭐 IMF에 돈 빌려러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 우리도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아, 지금 현재는 동남아 여행 가기 너무 힘드네. 이지만서도 이거는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동남아의 여행 산업의 경쟁력이 별로 없어지네. 이런 것이고 여행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눈에 일단 현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표면이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네. 저거 곧 터지겠는 걸 하면은 이제 터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결국에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뭐 대처 안 하면
이거 말고도 저기 위태위태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게 뭐 제일 중요한 거냐? 물론 그렇진 않죠. 뭐 호르무즈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것도 눈에 띈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걱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여간 그런 연쇄 반응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 태국 당국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바트와 지금 금리가 아니라 바트와 환율 빨리 잡도록 하세요.
네, 네. 좀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태국 여행도 가고 딴 것 때문에 이미 여행 가기 너무 힘든데 네, 바트와 환율이라도 좀 안정화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탁 PD
하승주였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남는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어.